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중순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합니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차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펴낸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과 한국군이 2023년 프리덤 쉴드, 즉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다음 달 중순에 실시한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허태근 국방정책실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실시하는 2023년 프리덤 쉴드 연합 연습은 한미 공동 위기관리를 통한 전쟁 억제 및 위기 완화, 한미 연합 방위체와 정구작전 지휘 및 전쟁 수행 절차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연합훈련은 전임 정부가 중단했던 독수리 연습을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고 하죠. 윤 기자가 좀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독수리 훈련은 과거에 보면요,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작전 그리고 후방지역 방어작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시했던 야외 기동훈련인데요.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연습 기간 중에 야외 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단급 쌍용 연합 상륙훈련 등 야외 기동훈련을 과거의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같은 확대된 연합훈련은 지난해 말에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 주관으로 열린 한국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인데요. 한국 국방부는 12월 21일 열린 이 회의에서 올해부터 미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쌍용 연합 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 시행하기로 하는 등 2018년에 중단됐던 독수리 훈련을 사실상 5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는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를 고려하고 또 남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독수리 연습을 중단하고 소규모 부대 단위 훈련으로 대체했었는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이 방침을 바꿔서 이제 강화된 야외 기동훈련으로 훈련의 내용을 바꾼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훈련의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최 기자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군과 한국군이 3월 중순부터 그 2023 프리덤 쉴드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달라진 겁니다. 과거에는 그 훈련을 하더라도 이것을 그 1, 2부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자체 기간이 한 9일 정도밖에 안 됐고 주말에는 또 훈련을 좀 쉬는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열 하루, 그러니까 11일 동안 연속으로 훈련을 계속한다, 이런 것이 하나 그 다른 거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그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실전적인 훈련을 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훈련 시나리오를 그 세워서 실전적인 훈련을 실시하고요. 또 실제 전쟁에서는 그 핵미사일 방어 이런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것을 보면은 그 보급 병참 얘기죠. 그리고 예. 유류 같은 기름 수송 그리고 장비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막는 훈련은 물론이고 이 같은 병참 보급 문제 이것도 같이 실전적으로 훈련을 하자,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 그 이번 훈련의 특징을 굳이 꼽는다면은 그 북한의 그 핵미사일 공격뿐만 아니라 재래식 공격에도 대비하는 그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서해도서 그러니까 백령도 같은 지역을 북한이 그 점령하려 할 공산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서 이같이 북한이 가령 예를 들어서 서해에 뭐 섬을 하나 뭐 점령했다 이런 경우를 상정을 해놓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연합 상륙 훈련 이런 것을 해서 그 도서를 탈환하는 이런 훈련 또 하고 또 탱크 이런 것을 동원해서 그 연합 그 야외 기동 훈련도 상당히 크게 한다 이런 것이 하나 그 채점이고요.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 훈련을 저 하긴 하지만 이것이 그 완전히 새로 생긴 훈련은 아닙니다. 네. 과거에도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고 해서 훈련을 해왔고요. 예. 2019년까지 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한 3년간 중단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죠. 그 2022년부터 다시 그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을 했고 다시 재개하는 건데 다만 그 훈련의 규모, 내용 이런 것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화된 그 연합 훈련을 실시하는 배경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방금 최 기자가 설명한 대로 이 훈련 자체는 연례 훈련입니다. 이 시점에 3월에서 예. 4월 사이에 미군과 한국군이 정례적으로 그 실시를 해왔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규모나 그 범위가 확대된 형태로 실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북한의 최근에 군사적 움직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이 지난해 말에 그 역대 최대 숫자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핵 무력을 확대했고요.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전술핵 운용 부대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제기됐던 것이지만 추가 핵실험 실시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 당국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나가겠다 이런 원칙에 따라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또 훈련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에 주요 지휘관 회의를 지휘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임전필승의 현장 즉응 태세를 철저하게 유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3월 중순에 시작되는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확대되고 또 강화된 형태로 실시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뭐 당연히 이제 반발을 했는데요. 강한 반발인데요. 북한이 고강도 대응에 나서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는데 최 기자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외무성이 그 17일 담화를 냈습니다. 그 한국과 미국이 지금 준비 중인 그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이것이 그 침략 전쟁 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북한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담화를 아마 그 한미 그 연합 훈련을 명분 삼아 지난해처럼 그 탄도 미사일을 쏘거나 또는 그 전술핵 무기 이런 것을 그 전개해서 무력 시위를 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뭐 북한이 담화 요번에 낸 것과 관련해서 이 같은 것이 그 한국 또는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보는데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이 온당치 않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북한은 이번에 그 담화를 내면서 이것이 그 침략 전쟁 준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좀 그 사실과 다른 거죠. 한미가 이번에 훈련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을 40회에 걸쳐서 65발이나 발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러시아 빼고선 제일 많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이제 바로 북한이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한국을 위협을 해서 대남 선제 핵 공격을 위협을 했고 이것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 법령도 그 법제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이번에 그 훈련을 그 강화해서 하는 것은 위협의 원인이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대남 핵격 선제 핵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방비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선후가 바뀐 주장이다. 이런 그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사훈련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북한도 여름에는 하계 훈련을 하고 겨울에는 동계 그 훈련을 하는데 한국, 미국, 북한이 그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문제 삼거나 이걸 중단해라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이런 그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주장은 그 온당치 않다. 이런 주장이 이런 지적이 그 한국과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자, 이것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정상 차원에서 그리고 또군 고위 당국자 차원에서 이미 여러 차례 그 확인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말하자면 대비책으로서 그 거론이 되고 시행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훈련 강화, 이것이 이제 주요한 북한의 핵 위협 또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요. 말하자면은 이 동맹을,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이거를 통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이번 확장 억제 운영 연습은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고요. 그다음에 그이 훈련에 이 연습에 참가하는 미국과 한국의 대표단은 훈련 실시 다음 날에는 이 미국의 핵 잠수함 기지를 방문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그 한국 정부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군사 훈련을 하고 또 대응할 가능성도 보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훨씬 고조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측면도 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지금 그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그 올해는 지금 그 1월 되고 벌써 지금 2월 중순인데요. 북한이 그올 들어서 미사일 발사한 것이 1월 1일 단거리 미사일을 한발 쏘고서 그동안 좀 조용했습니다. 한 50일간 조용했죠. 미사일 발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 가지 그 열병식이든 그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한국이나 미국을 겨냥해서 그 특별히 올해는 그 도발적인 언사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요. 만일 3월 중순에 한미 그 연합 그 훈련을 그 빌미 삼아서 탄도미사일을 쏘고 또 무슨 핵 전술핵 이런 것을 전개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올해 지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그핵 미사일 위협에 그 대응해서 이번 그 훈련뿐만이 아니라 올해 한 20번, 20여 차례 그 연합 군사 훈련을 그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일 북한이 여기에 대응해서 계속 또뭐 미사일을 쏘고 전술핵 이런 것을 시위를 하고 이러면은 한반도 긴장은 올해 내내 아마 굉장히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진짜로 그 긴장을 그 고조시킬 의도가 없고 그렇다면은 이럴 것이 아니라 남북 대화 또 미국이 항상 말하고 있는 미북 대화의 채널이 열려 있고 미국이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를 밝히고 있으니까 아, 남북 대화 테이블 또는 미북 대화 테이블에 나와라 이렇게 그 한국과 미국에서는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대답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외교차관회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웬디 샤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조현동 한국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상 사무차관이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The DPRK continued to threaten the ROK, Japan and its neighbors and the world with the launch of an unprecedented number of ballistic missiles last year.
셔먼 부장관은 북한은 작년에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 일본, 그 주변국들과 세계를 계속 위협했다면서 우리 세 나라는 단결해서 북한을 억제할 것이며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미한일 차관회담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차관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기자회견 그리고 공동성명을 보면 이런 점이 두드러집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반에 대한 그 협력 쪽으로 그 대상을 더욱 확장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실제로 회의 내용을 보면요. 확장 억제 강화, 또 대북 억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방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논의됐고요. 그 밖에도 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단결, 그리고 타이완 해협의 안전 유지, 또 최근에 중국 정찰 풍선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됐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세 나라가 그 논의에 그 의제를 한반도 비핵화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강조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또 그 타이완 문제, 또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문제 이런 것에까지 그 관점을 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한국 측의 그 외교 차관이죠. 조현동 제1차관은 외교부. 최근에 중국 정찰 풍선 사태와 관련해서 타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납하지 못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이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 논의 말하자면 관점을 상당히 넓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그 발언이 나온 후에 중국 외교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한 반응을 냈는데요. 그 한국이 입장을 밝히는 데 있어서 좀 그 유의할 것을 그렇게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미한일 3국은 회담을 마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그 여러 가지 뭐 논의를 했지만 이 성명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요약을 좀 최 기자가 해 주실까요?
네, 미한일 그 세 나라 그 차관이 그 회의를 마치고 이제 공동 성명을 냈는데요. 공동 성명 내용이 많습니다. 거의 한 10개 정도 이상 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역시 그 제일 그 많은 비중을 둔 것이 북한 문제입니다. 제일 먼저 그 북한이 그 2022년 그러니까 지난해 얘기죠. 전례 없이 많은 그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규탄을 했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그 재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 한반도 비핵화 입장 그리고 유엔 결의가 완전히 이행돼야 된다 그런 얘기했고요. 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방위 공약을 그 재확인했고요. 특히 그 확장 억제 이것을 얘기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 대화 테이블에 복귀해라 이런 기존 입장도 다시 한번 내놨고요. 아 미국과 일본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도 그 성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한국과 미국 일본이 하는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을 잘 됐다 그러면서 계속 잘하자 그런 얘기도 했었고 또 한미일 세 나라가 동시에 실시하는 북한 미사일 경보 훈련 이것도 계속 추진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제적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그 야만적인 공격을 규탄 이런 것도 했고요. 인도태평양의 그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그런 얘기 그리고 경제 안보에 대해서 계속 협력해 나가자 이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으로는 인권보호 민주주의 그 함양 그리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미 한일 3국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고 했고요.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이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예, 그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 특히 다음 달에 미국과 한국이 연합 군사 훈련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발표 당일날 바로 외무성 담화를 통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이 3월 무렵에 연례적인 미국과 한국군의 연합 군사 훈련이 실시될 때는 늘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사실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온 강대강 대결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나면서 미군도 이제 한국군과의 훈련을 규모라든지 범위를 확대해서 사실상 독수리 훈련을 이제 부활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는 거고요. 북한도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전례 없는 대응을 말하자면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지금은 대화는 상당히 가능성이 없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위기 상황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 한반도 정세가 더욱 첨예한 대립 국면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예. 전에 없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정찰 풍선 문제인데 이번에 그 특별한 그 좀 논의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차관 회의를 마치고 웬디 셔먼 그 국무부 부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그 영공에 대한 그 침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격추시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자리에 참석한 한국, 일본의 그 차관들도 한 목소리로 이 같은 그 주권, 영토 그 침해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중국의 그 정찰 풍선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번에 세 나라가 양자회담도 했는데요.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두 시간이나 넘게 진행된 한일 외교차관 회담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과연 어떤 얘기들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이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논의가 좀 있었을까요?
예, 그 한국과 일본의 외교차관이 만난 것은 역시 관계 개선을 위한 논의 때문입니다. 지금
예.
잘 알려진 대로 지금 그 한일 두 나라가 지금 이 문제를 꽤 오랫동안 그 물밑에서 논의를 해오고 있고요. 또 미국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상당히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세 나라 간의 공조를 더 확대하고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사실 국민 감정이 그 개입된 굉장히 미묘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이렇게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두 나라 외무 차관이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 2시간 30분 동안 그 만났고요. 그 핵심은 일제 치하에서 일본 기업들에 의한 한인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배상의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한국 측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의 얘기에 따르면 아직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 조 차관은 회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아직 협의해야 될 사안이 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그 막판에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셔먼 부장관은 워싱턴의 싱크탱크에서 열린 대담에서 러시아를 돕는 북한, 중국, 이란 등이 큰 문제를 겪을 것이라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이 문제를 겪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그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뜻으로 그 워싱턴 관측통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발언은 사실은 아까 얘기가 나온 그 한미일 그 외교차관 회의에서 나온 게 아니고 15일 날 있었던 겁니다. 15일 날 그 워싱턴의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그 웬디 셔먼 부장관이 참석을 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얘기하면서 러시아를 돕는 그 이란 중국, 북한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 중국, 이란이 큰 문제를 겪을 것이다 경고를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이란과 중국, 북한은 그 러시아를 지금 그 직간접적으로 그 돕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벌써 그 이란의 그 공격용 드론, 무인기를 벌써 그 제공을 해서 러시아가 이를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고요. 중국은 특히 그 여러 가지 그 이중용도 그 기술을 그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러시아로부터 그 기름을 굉장히 많이 사는 그런 거고요. 북한은 그 지난해 11월 벌써 그 열차편으로 러시아의 그 탄약을 상당히 그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조치를 그 하겠다 이런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대체로 이들 세 나라에 대해서 기존의 제재나 새로운 제재를 가해서 이들을 좀 더 압박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펴낸 국방 백서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온 백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이 북한 정권과 군을 주적으로 규정을 한 것인데 윤 기자가 이 내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북한 정권과 군을 한국 국방부가 국방 백서에서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제 6년 만의 일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였고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번 국방백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예. 이 내용 외에도 이번 국방백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칭도 직책을 빼고 김정은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내용의 국방 백서를 발간했다. 이런 것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전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그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대남 전략 또 한국을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 전력 고도화, 그리고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번에 북한 정권과 군을 그 주적으로 그 명시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도 지난해 한국을 명백한 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으로 규정을 했는데 최 기자가 그 북한이 지난해 한 그 규정 내용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한국은 이번에 이제 그 북한의 조치에 대응을 해서 국방백서에 이번에 그 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고요. 앞서서 북한도 이 같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작년에 그 평양에서 노동당 그 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거기에서 한국을 명백한 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이것은 그 김정은 위원장도 앞서서 그 핵 선제 공격 이거를 하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이제 그 명백한 적으로 규정을 했다 이렇게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북한이 그 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는데 노동당 규약에서 다시 한번 그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민주국가 자유주의 국가고 북한은 그 노동당이 다스리는 사회주의 국가를 자처하고 있는데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그 북한이 한국을 침략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공산화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상 그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한국 국방부, 한국 정부는 판단을 하고 이번에 국방백서를 내면서 북한의 이 같은 그 조치, 이 같은 규정 이런 것에 맞서서 한국도 북한을 그 적으로 규정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번 국방백서 내용이 힘에 의한 평화라는 한국 윤석열 정부의 생각과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잠깐 박원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것과 더불어서 자유민주주의 현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가치 그 두 가지가 결국 국방 안보 전략에도 포함된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의 전임 정부들은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었나요?
예, 그 국방백서에서 북한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에 처음 명기됐는데요. 바로 그 전에 남북한의 실무접촉에서 북한 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것이 계기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주적 표현이 국방백서에서 2000년까지 유지가 됐고요. 이후에 그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당시의 그 대북 정책이나 또는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서 주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직접적 군사 위협 또는 적 이렇게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 정부 시절인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 이후에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요. 박근혜 정부까지 유지됐습니다.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인 2018년 그리고 2020년 백서에서는 적을 북한으로 특정하지 않고요. 다만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국방백서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를 실었는데 이 9.19 군사합의는 그러면 뭐 세문화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직 뭐 100% 9.19 군사합의가 이제 그 세문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세문화 과정에 있다 이렇게는 그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시는 네. 대로 그 남북 그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평양에서 열린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남북 간의 그 적대 행위를 그 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특히 그 휴전선 일대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고, 특히 그 붕괴선 일대에서 그 정찰 행위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번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여러 차례 그 9.19 군사합의를 위반을 했습니다. 작년에 한 것만 한 15차례 정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그 영해에다 대고 미사일을 발사한다든가, 해안포를 발사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나오는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마음대로 이런 9.19 군사합의를 그 위반을 하는데, 한국은 이것을 계속 지켜야만 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백서에도 북한의 그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 이런 것을 열고한 이런 것인데요. 아직 그 군사합의가 9.19 합의가 사문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나 한국이나 전부 다 공식적으로 이것을 파기한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그 최근에 그 북한의 그 무인기 그 침투 사건이 있었는데, 네. 1월 초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그 언급을 해서 일종의 북한에 대해서 만일 북한이 추가적으로 위반을 하거나 한국을 겨냥을 해서 합의를 위반하고 위협을 계속한다면은 이것을 그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일종의 간접 경고를 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이 다음 달 중순 야외 기동훈련을 강화한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과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차관 회담 그리고 한국 정부가 펴낸 국방백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드 시상식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 마돈나 씨가 참석했는데요. 사뭇 달라진 모습이 인터넷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여성으로 미국의 풋볼 구단을 사들여 주목을 받았던 김 페귤라 씨. 지난해 6월 심장마비로 쓰러져 현재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억만장자도 피하지 못한 심장병, 그 원인과 예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시 멋지고 맛지고 도성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그래미 어워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자, 그래미 어워드는요, 전미 레코드 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음반업계 최고 권위의 상입니다. 전 세계 대중음악의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미국의 최대 음악 축제이고요. 대중음악 시상식입니다.
네.
이 상의 상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상으로 트로피가 주어지는데요.
그렇죠.
이 그래미상 수상자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도 음악가의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이 그래미상 시상식이 처음 열린 게 1959년인데요. 지난 5일 그 65회 시상식이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로스앤젤레스 크립토 아레나 극장에서 열린 겁니다.
네. 그런데 올해 시상식에서도 뭐 상을 탄 음악들이나 노래가 큰 화제였지만요. 그 유명 가수 마돈나 씨가 외모 때문에 구설에 올랐어요.
네.
한눈에 봐도 상당히 얼굴이 부은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이 네티즌 또 언론의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저도 마돈나인가? 라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네.
올해 64입니다. 이 성소수자 가수의 공연을 소개하기 위해서 무대에 올랐었는데요.
네.
무대에 등장한 이 마돈나 씨의 얼굴, 말씀하신 대로 60세가 훨씬 넘은 노년의 얼굴이 아니라 주름이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아주 팽팽한 피부에 얼굴, 눈, 코, 입이 좀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마돈나 씨의 외모는 소셜미디어나 뭐 그녀의 공연 무대를 통해서 종종 알려지긴 했는데요.
네.
전 세계인이 시청하는 그 유명한 시상식 무대에 오른 마돈나 씨의 오랜만에 봤다면 누군지 정말 알아보지 못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성형 중독 아니냐 이런 말이 퍼졌잖아요.
맞습니다. 네티즌들이 바로 성형 멈추고 노화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뭐 불편한 심기 쏟아냈습니다. 미국 언론과 해외 매체들도 이런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네.
영국 매체인 데일리 메일은 전문가의 말을 빌어서 수년 동안 마돈나가 성형수술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형수술 말고도 여러 차례 보톡스도 맞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소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형이라는 게요. 사실 미용상의 목적 이전에 인체를 되살리는, 재건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성형은 미용 목적의 성형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건 목적의 성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코 수술, 지방 흡입술, 쌍꺼풀 수술, 턱 수술. 외모를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한 목적의 수술이 있고요. 반면에 신체 중에 어떤 결함이 있는 부분을 없애는 수술을 한 후에 정상 상태로 회복하게 하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네.
뭐 가장 예를 들어서 가슴 종양 수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방 절제 수술을 하는 환자가 유방 재건술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네.
화상을 입은 환자나 각종 뭐 안면 기형이 있는 경우,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 재건을 위한 성형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데 미용 성형의 경우 물론 의사하고 상의를 하고 행하겠지만 이게 중독되는 사례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가수 마돈나 씨가 성형 중독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온 배경에도 여러 차례 성형한 전력이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네. 이 성형 중독이라는 게 사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같은 중독 질환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네.
전문가들은 중독 범주에 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보는 그 중독의 정의라는 게요. 특정 대상이나 행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내성이 생겨서 그 행위에 횟수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우
네.
행위를 멈췄을 때 금단 증상을 보이는 경우 또 건강관계,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등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끊지 못하는 경우를 중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네, 성형수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례를 보면 한 번의 수술에 멈추지 않고 재수술이 이어지면서 또 큰 돈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박적으로 외모를 바꾸는 사람 그리고 강박적으로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 중에 신체 이형장애를 갖고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일명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라고 합니다. 줄여서 BDD라고 부르는데요.
네.
현대인의 정신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입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가 이 전문의의 기고를 실었습니다. 자, BDD는
네.
외모에 큰 문제가 없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작은 결함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강박적인 집착적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드문 정신과적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일반 인구의 약 1에서 2%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성형수술을 원하는 사람 중에는 최고 15배 더 많이 볼 수가 있답니다.
15배요. 중증 정도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이 성형수술을 원하는 이 바디 디스몰픽 디스오더 환자의 경우에는 그 중증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가져오고요. 또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울을 계속해서 본다거나 신체적 특징을 비교한다거나 피부 따기, 그러니까 강박적으로 피부를 뜯는 행동 등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화장이나 옷이나 장신구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신체적 특징을 숨기려고 매일 몇 시간씩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럼 그 이 BDD 환자들은 성형수술에 대한 집착이 심하겠네요.
네네.
매일 숨기기보다 아예 고쳐버리려고 할 테니까 말이죠.
그렇죠. 이 매체는 그 BDD 환자들은 성형수술이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치료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로는 근본적인 심리적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애 증상을 거의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성형수술이 실제로 환자에게 불만의 순환을 전파하는 새로운 흉터나 결점을 남길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불만을 발견하고 그러면 또 다시 수술을 받으려 하는 것이죠.
네. 뭐 그렇다면은 이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가 정신적인 이런 장애가 있는지 식별해서 돕는 게 또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과 의사는 외모에 관한 관심이 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의 외모가 타인과의 관계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요. BDD 가능성을 살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장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꼽히는 한국에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성형수술에 관한 연구가 종종 발표가 되는데요.
네.
여대생의 미용 성형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제목의 연구에서는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 높은 외모 평가가 성형 중독 성향을 증가시켰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방을 위한 성형 중독 지침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네. 끝으로 이 신체 이형 장애 BDD 환자 어떻게 치료할까요?
예. 메이오 클리닉의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지 행동 치료와 약물 그리고 입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인지 행동 치료는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대처하는 유연한 사고 방식을 배우고 충동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네.
또 건전한 사회 활동 참여를 늘리는 등 정신 건강을 개선하는 그런 행동 교육에 초점을 두고요.
네.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우울증이나 강박장애 같은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미국 식품의약국이 이 BDD 치료를 위해서 특별히 승인한 약물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BDD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자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여행시 멋지고 마치고 계속 전해드리죠. 한인 여성인데요. 미국의 풋볼 구단이죠. 버팔로 빌스의 소유주 중 한 명입니다. 김페귤라 씨 소식 미국의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전했는데요. 김 씨가 지난해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에 현재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요. 김페귤라 씨 올해 53입니다. 김 씨가 쓰러졌던 지난해 6월 당시에 김 씨의 여동생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의 지장은 없었지만 이후에 실어증하고 심각한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네.
현재 김 씨는 읽고 쓰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고요. 대답할 단어를 찾는데 좀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김 씨의 딸인 제시카 페귤라 씨가 전했습니다.
네, 김 씨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동생이 발견했다고 하던데요.
네네.
자, 이렇게 멀쩡했던 사람들도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례 종종 듣지 않습니까?
네.
심장마비의 원인과 예방 잠깐 좀 살펴보죠.
예. 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심장병은 미국에서 모든 성별과 인종 가운데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34초마다 한 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요. 40초에 한 명꼴로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합니다. 2020년에만요, 약 70만 명이 심장 질환으로 생을 다했습니다.
네. 자, 모든 성별과 모든 인종, 민족을 통틀어서 주요 사망 원인이라고 하셨는데 여성의 경우는 어떤가요?
인종별로 그러니까 아시아, 흑인, 백인, 히스패닉, 뭐 미국 원주민 등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모든 인종에서 여성이 남성보다는 사망률이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인의 경우에 남성이 한 20% 정도가 될 때 사망률이 여성은 약 18%였고요. 백인 남성이 23%일 때 여성은 20%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심장병의 원인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이 알려진 그 내용인데요. 네.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흡연을 심장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 과체중, 몸에 좋지 않은 음식 섭취, 운동 부족, 그리고 과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예방법은 어떨까요? 방금 얘기한 걸 고려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금연은 물론이고요. 술은 뭐 하루에 두 잔 이하로 줄이고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어야 되죠. 채소, 생선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씩 아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요. 적정 체중. 적정 허리 둘레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게 중요하고요. 정기적으로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을 해서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끝으로요. 최근에 고혈압을 호흡 운동으로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는데 네.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해보죠.
예, 이른바 그 호흡근 강화 훈련이라고 합니다.
네.
호흡 훈련은 뭐 횡격막하고 기타 호흡할 때 쓰는 근육이 열심히 작동하도록 돕는 그런 훈련인데요.
네.
호흡기 전문의들이 종종 천식 환자에게 이 운동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발성을 배우는 학생들이요. 방송을 하는 학생들이 많겠죠. 아니면 성악하시는 분들. 호흡근을 강화하는 그런 훈련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네.
하루에 5분씩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잘 하셔야 됩니다.
네.
5초 들이마시고요. 5초 내뱉기를 30차례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번마다 한 번씩 잠시 쉬면서 운동을 하면 되는데요. 연구팀에 따르면 이 호흡 운동을 6주 정도 했을 때 혈압 수치가 개선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6주 동안 하루에 30번의 호흡 운동을 했더니 약 9mm 머큐리, 9mm 수은지가 낮아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연구팀이 밝혔습니다.
네.
이 호흡이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에서 얻는 이점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또 눈길을 끕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여기서 좀 한번 해보죠.
네.
뭐 스튜디오가 아니라 공원 같은 곳에서 하면 좋겠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를 이제 어깨를 쭉 펴고 바로 딱 하시고요.
네.
배를 약간 내미는 그런 느낌도 좋습니다. 5초간 들이마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때 배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5초간 내쉬겠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루에 30번씩 매일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운동은 운동이네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스갯말로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숨쉬기 운동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운동이 꾸준히 해야 효과를 얻는다니까요. 그야말로 이 호흡 운동을 통해서 혈압도 좀 안정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좀 줄이고 또 이런 게 불안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하루에 5분만 시간 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에는 정신건강과 성형중독에 관해 알아봤고요. 심장질환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호흡운동까지 배워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희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대화 중 얘기가 주제에서 벗어날 때 얘기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런 표현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격길로 빠질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들어보시죠. Welcome to the show, John.
It's great to be here.
Tell me about your telework plan.
Sure. I telework Monday and Tuesday. And Wednesday through Friday, I work in the office. When I telework, I have video meetings at 9 o'clock. Oh, on a side note, please call the computer service to fix the printer. I don't understand why it is so hard to fix the printer. The other day, I had to print
You're getting off track.
Oh, sorry, I got sidetracked.
제가 존에게 재택근무 계획에 대해 얘기해달라고 하자 존은 월요일과 화요일 재택근무를 하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회사에 출근하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다가 on a side note, 주제를 벗어나서 프린터 고장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가 잠깐 생각이 난 얘기를 할 때 by the way, 그런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On a side note, 이 표현도 자주 쓰입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잠깐 하겠다는 것을 귀뜸해 주는 표현인 거죠. On a side note, 비슷한 표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담이지만 On a lighter not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다가 여담이지만 간식은 피자예요. 이런 표현 가능하죠.
On a lighter note, Our snack today is pizza.
오늘 대화에서는 주제에 벗어난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제가
You are getting off track.
당신은 주제에서 벗어났어요. 궤도에서 벗어나다. 실제 기차가 철로에서 벗어났을 때도
The train got off the track.
Get off the track을 쓰지만 이야기가 딴 데로 흘러갈 때도
You are getting off track.
당신은 주제에서 벗어났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차가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The train got off the track.
당신은 주제에서 벗어났어요.
You are getting off track.
어떤 때 우리는 얘기하다가 딴 길로 흘러갈 때 내 얘기가 삼천포로 빠졌네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I got sidetracked.
내가 주제에서 벗어나고 있네요.
I'm getting off track.
대화 중 주제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제와 관련된 얘기로 돌아올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도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Where were we?
어디까지 얘기하다 말하는지 물어볼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Where were we?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자, 그럼 끝으로 내가 주제에서 벗어났네요.
I got sidetracked.
표현 기억하시면서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So, tell me about your telework plan.
Sure. I telework Monday and Tuesday. And Wednesday through Friday, I work in the office. When I telework, I have video meetings at 9 o'clock. Oh, on a side note, please call the computer service to fix the printer. I don't understand why it is so hard to fix the printer. The other day, I had to print
You are getting off track.
Oh, I'm sorry. I got sidetracked.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내 얘기가 주제에서 벗어났네요.
I got sidetracked.
내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네요.
I'm getting off track.
얘기가 딴 길로 셀 때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랜 세월, 인디언 원주민들의 터전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의 명령을 받고 인도와 아시아를 찾아 항해를 떠납니다. 1776년 신대륙에 정착한 유럽인들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합니다.
단결된 식민지들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연결은 끊어져야 합니다.
1862년 흑인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남북 전쟁이 벌어집니다.
손토 요새의 항복을 받아내시오. 만약 끝까지 이를 거부할 경우 손토 요새를 파괴하시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뷰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